이번 주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마가복음 8장 22절 38절 자기를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말씀을 위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23절에서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의 치유 방법과 치유 속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거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3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하셨는가? 마지막 질문은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무슨 뜻인가? 먼저 오늘 본문하기 전에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 마가복음 7장 31절과 마가복음 8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물을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물의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그래서 지난번에는 갈릴리 바다의 그 남쪽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4천명 남자를 그 땅 그러니까 빵 한국 개혁성 떡이라 나오는데 그 일곱 개와 그 면 물고기로 4천명 남자를 먹였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벳세다 지역으로 갔다. 벳세다는 데가볼리 남쪽에서 그 갈릴리 바다의 완전히 북쪽입니다. 그 북쪽 벳세다에 이르렀다. 그것은 가버나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도시인데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그 오병이어에 5천명 5천명 남자를 먹였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우라 하시니 여짜오다 우리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라고 했죠. 오병이어로 5천 남자를 먹은 사건 벳세다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 속에서 무리들 속에서 소경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은 하나의 영혼을 그 중요시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중요시 여기는 주님의 한 소경을 데리고 왔다.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이게 이제 질문의 첫째인데 여기에서는 치료하는 방법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보이느냐 하고 우르르 가로대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이지 하지 않지만 어루막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치유의 속도는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이제 첫 번째 안수했고 그 다음에 보이고 난 또 두 번째 안수 두 번째 안수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주님 치유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교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한 대로 항상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이는지라 점진적으로 25절에 밝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치유하는 방법은 우리 성경에 또 여러 가지는 마가복음 7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기 먹고 어눌한 자가 그러니까 기가 먹고 그리고 벙어리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데리고 물을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그러니까 기 먹어리를 낫게 하고 침 뱉다 그 혀에 벙어리를 낫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이러한 방법을 볼 수 있고 또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받되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금방 이제 그가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으니까 금방 눈이 밝은 그 밝아지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주님의 치유 방법과 속도는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항상 주님이 인도하면 따라 이렇게 가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을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왜 바로 집으로 가라 말라. 마을로 가서 주님께서 주하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미리 잡아서 그 로마 그 법정에 넘겨서 사형을 집행. 즉 하나님 그 시간대인 십자가의 시간을 십자가에 그 돌아가실 그 시간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오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 베세다 지역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약 50마일 북쪽으로 예수님께서 옮겨서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여짜오대 가로대 세례요한이라고. 세례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헤롯 왕이 세례요한이라 했죠. 마가복음 6장 14절에 나오죠. 이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대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니라. 또 세례요한하고 들으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 지방 나라를 세우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그 정권을 물러뜨리고 바로 유대의 그 메시아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금방 올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내.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고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예수님이 많은 그 랍비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또 모하메드 그 코란 책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보내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헌신과 경배가 중요함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경배.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의 주님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호기심과 자신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본인이 바로 주님에 대해 헌신하고 경배하며 그 매일매일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성을 너희는 나를 누구냐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데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이것도 자기의 말하지 말라. 그 십자가의 하나님 때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나.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죽고 살아남을. 그는 여러 가지 있죠.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죠. 곧 왕이 일어나기지 일곱 일회에 일회와 62일에 그러니까 일곱 더하기 60이니까 69 곱하기 7이죠.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입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건그 메시아가 죽을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죠.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될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그 후에 이제 앞으로 올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난을 거쳐서 이제 천년 왕국이 나오는 것을 요한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그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3절 보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강구를 고난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5절을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7절 볼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저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래서 대속을 받을 것을 이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18편 22절에도 말씀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그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저분을 받아 십자가 못 받겠지만 결국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도 예수님도 인용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일컬어 본 일이 없느냐. 주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음을 마태복음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는 것을 얘기했는데 들어놓고 이 말씀하신 베드로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샤킹한 웃음을 들으면 그 다음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그 소리에 너무 샤크돼서 베드로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고 가난다. 이게 이제 원어의 킹제임스 보면은 주님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꾸짖고 주님을 어떤 보호하고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 디펜더 방어도 필요 없으시고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제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에 왜 사단이라고 했느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그는 하나님 일에 반하는 생각 즉 하나님 뜻에 반하는 생각 때문에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조금 자세히 나왔는데 대답에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들이 됐죠. 예수께 대답에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가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래 하느님께서 이렇게 열어 보여주셨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사단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 일에 반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뒤에는 결국 사단이 그 작당한 거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후에 성령 충만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아나니와 삽버리에 보면은 그 값에서 사도행전 5장 2절 3절 나오네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삽비라도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에 가로되 아나니아야 이거는 남편이죠. 어찌하여 사단이 너 마음을 가득하여 너에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느냐. 이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면 볼 수 있고 그 다음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에 나오는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에 가로되 너가 하나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분별력이 여기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눈이 떴음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성령으로 그 눈이 감겼는 소경, 성령으로 영이 소경이 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여기 아무든지는 무리 제자들 전부 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다. 자신감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느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며 자기를 낮추는 이와 같은 삶 부인한 고린도 6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하다. 영적으로 유익한 거 아니다. 불법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항상 영에 유익한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한 식으로 항상 성화되며 주님 모습으로 가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무거운 것을 버리신다. 우리가 죄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그 무거운 것들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살며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일상에 대해서는 항상 그 저게 간편하게 그렇게 한다. 그리고 더 무거운 죄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이 주신 주님에 대한 상을 향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로마에서 십자가 사형 구형 받은 자는 십자가를 들고 사형받는 장소까지 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자체가 로마의 군의에 순종하는 걸 뜻합니다. 이것처럼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 주어주신 어떤 그 뜻에 그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어주신 콜링에 그 순종하는 그것을 순종을 하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 볼 수 있는데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라. 그래서 자기는 원하지만 주님 뜻대로 원한다. 자기의 이러한 소망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는 그런 소망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거죠. 나를 쫓을 거다. 이거는 주님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해 대속에 돌아가셨죠. 너희에게 본을 기쳐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삼아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그 삼으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이 생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그건 당한 것을 그것을 그대로 당하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경우는 그래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결국은 그 영생이라는 그것을 잊지만은 특히 이란에 지금 보면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죠. 그러나 그 이란 그 당국에 거기에서 항복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목숨을 잃는다. 그러니까 영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래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자기는 이미 죽었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가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천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거기에 대한 그 이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 로마 정복을 없애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때 자기의 거기에 대한 어떤 물질을 포재산다든지 또는 자기의 권리를 가진다든지 자기의 직책을 가질지라도 그러한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그 목숨이란 건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생, 영원성과 일시적인 것은 비교할 수 없죠. 일시적인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일시적으로 끝나게 되고 나중에는 허탈과 허무에 있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는가? 왜냐하면 이 목숨이라는 것은 영혼, 즉 영생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현세에 주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잠시는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으나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란 바로 영생이죠. 구원 바로 영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삶의 그 가치는 믿음 있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에서 결국 어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말씀을 위하는 분을 위해서 질문의 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예수님 치유 방법과 속죄에서 무엇을 뱉으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치유를 하시고 또 속도도 금방 할 수도 있고 또 점차적으로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따름이지 우리 예수님의 그 전능, 전지, 그 하시는 절대 주권자한테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런 사역도 주님이 끌어가는데 그냥 따라갈 뿐이지 그걸 우리가 어떤 뭐 컨트롤 한다든지 그것을 제한한다든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도 그렇고 모두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33절에 두 번째 질문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단이냐. 사단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그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많은 그 생각들이 있어도 하나님 일에 반하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면 되죠.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든지 뭐 간단합니다. 마지막 저 질문은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아무든지 무리 제자 다 포함하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무슨 뜻인가? 이거는 주님의 그 뜻에 절대 순종을 뜻합니다. 그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을 뜻한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름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